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 가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 저희 집은 시골에 있었고 교회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한 2km 정도 되는 그 거리 자전거를 뒤에 타고 아버지 뒤에 타고 집으로 오다가 보면은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새벽 하늘이죠.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 유난히 동쪽에서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개명성으로 나오죠. 금성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아주 반짝거리면서 보이죠.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또 태양 쪽에서 서쪽이죠. 거기에서도 또 그 별이 반짝거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가리켜서 개밥바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개밥바라기, 바라기는 작은 종지를 말합니다. 작은 그릇을 말하는데 개가 새벽에 주인이 샛별을 보면서 나갔는데 개밥바라기, 그 별이 뜰 때까지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의 이 강아지가 밥그릇을 핥다가 배가 고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왕왕하고 짖는다고 해서 그래서 금성을 개밥바라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참 눈이 끌리고 마음도 가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틀린 말일 것 같습니까? 맞는 말일 것 같습니까? 이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은 말씀보다도 이 노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별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나갔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데 각기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죽어서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런 의미에서 저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사람에게 비유한 것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하늘에 유난히 크게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은 마음이 갑니다. 참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주변이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캄캄한 밤이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샛별처럼 빛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모르고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이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재산을 아내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고아와 나그네처럼 과부도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홀로 살아가려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을 파는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주 언급을 하면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고 이들이 먹지 못하고 이들이 가난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그것은 곧 타락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과부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재물들이 그 헌금들이 과부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권력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아주 적은 재산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곧 성전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드릴 것이 없지만은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조금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 다 바치고 나면은 생계가 막막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 여인은 영영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나고 부하고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인기도 없고 부하지도 않은데 중심마저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다면 그는 진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미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42절에서는 한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과부였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서적인 고통도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이 여인에게서 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헌금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복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을 하고 들어오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죠. 이 보실세 미완료 형태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시점에 어느 한 일정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슬쩍 곁눈질로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주대하고 앉으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자세와 헌금하는 표정과 마음 자세와 그리고 헌금도 아마도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시선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던 바로 그 시대에 참된 헌신자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이고 참된 헌금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앉으셔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돈 넣는가를 보셨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 헌금함은 노수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나팔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구는 나팔처럼 되어 있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당시의 모든 돈은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습니다. 가치가 높은 동전은 두껍고 크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떨어지면서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반면에 가치가 낮은 동전은 작고 얇고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죠. 우리나라 동전으로 치면 제일 무거운 것이 500원짜리죠. 500원짜리는 무겁습니다. 두껍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소리가 크게 납니다만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이 10원짜리죠. 죄송합니다만 10원짜리를 제가 쌓아놓고 훅 불어보았습니다. 날려갑니다. 그 정도로 작고 얇고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넣는 것과 이 10원짜리를 넣는 것은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앉아보시는 그 동안에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났을 겁니다. 차라라라고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2절을 보면은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41절에 여러 부자는 나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그랬죠. 이 과부가 왜 가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얼마를 넣었냐 하면은 렙돈 두 개를 넣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동전 중에서 동전의 최저 단위, 가장 낮은 단위가 바로 렙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은 10원짜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어릴 때는 1원짜리, 5원짜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그래도 좀 좋게 받아서 100원짜리로 생각을 하면은 이 100원짜리 두 개를 넣은 겁니다. 랩돈 두 개. 그러니까 이 랩돈의 뜻도 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두 개의 랩돈을 넣었을 때 아마 소리도 거의 안 났을 겁니다. 이 여인에 앞서서 여러 부자들은 쨍그렁하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 차례가 이 여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두 개의 동전을 넣으면서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딱 앉으셔서 마주 보고 앉으셔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왜 보고 계시는지 아마 저 같으면은 헌금을 하지 않고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몰래 성전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줄을 잘못 선 거죠. 하필이면은 부자들 뒤에 그 사이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저는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꿋꿋하게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헌금을 드린 것이죠. 이 여인의 당당한 이 태도가 바로 진정한 헌금이 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진주에서 형과 함께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연탄 위에 불을 얹어서 물을 데피고 그걸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또 골로 위에는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고 그리고 반찬 대충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담고 그렇게 해서 형과 더불어서 밥을 해서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두 개를 쌌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또 와야 되니까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3 형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생활을 하고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주일 저녁에 또 자취를 하러 가는 곳에 진주로 가기 전에 용돈을 줍니다. 약간의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아낍니다. 아끼고 사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밥만 딱 먹고 아껴서 그 한 1-200원 남겨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오죠. 그때는 참 마음이 힘이 들고 또 어렵고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외웠던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쭉 그 말씀을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암송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1-200원을 남겨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작은 돈이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헌금보다도 기뻐하면서 그 헌금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헌금에는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아깝지만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가리켜서 sacrifice라고 그러죠. 희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물은 곧 희생입니다. 예물은 곧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 재위 시절에 큰 죄악을 두 번을 범합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는 데에 밀어내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백성을 한번 계수를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많느냐, 내 백성이 얼마나 이렇게 많느냐,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십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죠. 백성을 멸하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천사에게 그럽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여, 이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라고 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그때 선지자 가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 장소에서 천사가 서 있는 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재앙이 그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라우나가 당장 그럽니다. 왕이시여, 소도 여기에 있고 땔감나무도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제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역대기상 21장 2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를 지내죠.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터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장소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헌금의 소중한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희생이죠. 나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헌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이 바로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헌금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속에 희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이러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44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 물론 이 두 렛돈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이 속에 헌금의 정신이 들어가 있죠. 참된 헌금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일조 예물이죠. 우리가 이 십일조 예물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십일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내 생활비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생활비 전부를 내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내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아무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11조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 탑에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였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전국 영국 전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학생 앞에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캠퍼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학교 당국자들이 학생을 보면서 정말 그래야 되겠냐고, 너무 아깝다고, 보장된 출세의 길과 돈과 명예가 그 앞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 모든 출세의 길을, 이 많은 명예와 물질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너무나 큰 희생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에 이 시티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돈 문제만, 헌금 문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헌신의 한 척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소유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랫돈 두 개, 주님을 의식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면서 드렸던 이 여인의 두 랫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아마 천국에서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갔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두 랫돈의 헌신이 정말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 그냥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물이 너무 적어서 그냥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의식 이와 같은 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라고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오실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원짜리 한 개를 하든지 1000원짜리 한 개를 하든지 만원짜리를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만 원짜리를 하나 넣어서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만 원짜리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은 큰 돈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드립니다.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저를 희생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돈은 작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은 그래서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부유한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실 것이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호흡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